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최고 지도자가 언급된 조항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북한 관리들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 방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한 것은 특별보고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투기 비행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면서 최룡해 비서를 황병서 총정치국장보다 먼저 호명했습니다.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4일 치러지는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6년 만에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숙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곁에 함께 듣겠습니다.
비워지는 나의 가슴을 혼자서 채울 수 없어요.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네. 초안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밝힌 북한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COI 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따라서 북한 정권에 대해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보다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치들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COI 보고서를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해서 안보리가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고려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과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이런 조치들이 실현 가능합니까?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네.
그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서 국제사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성된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담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굳은 결의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자 북한 관리들이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존재 자체를 부인해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북한의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지난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면담이 북한이 먼저 요청해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금까지 특별보고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방북 요청도 거부해왔습니다.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난 것은 특별보고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북한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한 거죠?
네. 북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AP통신에 따르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전임 특별보고관과 현재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매년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서 북한 당국에 방문을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이 성사될 경우 북한 인권 상황을 직접 살펴보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국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많습니다. 어떤가요?
사실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반영해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준비하자 북한은 대대적으로 인권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지난 9월 리수용 외무상이 북한의 외교수장으로는 15년 만에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인권대화에 대한 용의를 밝혔고요. 지난달 7일에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인권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유럽을 방문해서 유럽연합과 북한의 인권대화 재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인권문제 전문가들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 요청 역시 이런 외교 공세의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인권 개선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네,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그토록 회피하려는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국제인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소재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최고 존엄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충성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기소가 결정될 경우 북한 독재체제의 뼈대인 유일 영도 원칙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유엔 소식통들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은 쿠바와 중국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막기 위한 협상카드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지난 24일 유럽연합 외교관들을 인용해 쿠바와 중국이 유럽연합을 접촉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는 대가로 유엔 결의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삭제하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그런 외교적 움직임과 함께 강경한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네, 북한은 지난달 3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네.
유럽연합이 끝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북한의 영상,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 외무성이 강경 대응을 위협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 그 같은 위협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 성명을 직접 읽어보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그 같은 위협이 비생산적일 뿐 아니라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지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움직임, 또 북한의 대응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기간 공석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유가 네. 뭔가요?
네, 40일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다리를 절면서 나타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왼쪽 발목에 무릎이 생겨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한국국정원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지난 5월 왼쪽 발목 복사뼈에 무릎이 생겨서 근육 손상이 왔고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유럽에서 전문의를 초청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면 심각한 건데요. 어떤 네. 증세인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국국가정보원은 김 제1위원장의 증세가 족근관 증후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족부 정형외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족근관 증후군은 발목 안쪽 복숭아뼈 아래 부위를 지나는 신경이 무엇인가에 눌려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신경이 눌리는 원인은 혹이나 골절, 염증 등으로 다양한데요.
네.
염증의 경우 복숭아뼈 주변 조직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마치 혹이 신경을 누르는 것과 같은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치료 방법은 혹이 원인이라면 수술로 결절 부위를 떼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10에서 15% 정도 재발 확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이 족근관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족근관 증후군이 발병했을 때는 발바닥이 저리고 아픈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간혹 꼼짝을 못할 정도로 발바닥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환자도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그리 흔치 않다는 게 한국 내 관련 전문의들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전문의들은 김재일 위원장이 다리를 절었던 모습을 조근관 중후군 하나의 질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정형외과 안재훈 교수는 보통 조근관 중후군만으로는 발바닥이 저리고 아픈 정도이기 때문에 다리를 심하게 절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재일 위원장의 경우 다리를 심하게 절었던 점으로 미뤄서 조근관 중후군과 함께 통풍이나 또는 비만에 따른 복합적인 질환을 함께 앓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식 활동 재개와 함께 관심을 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룡의 당 비서가 옛 위상을 회복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달 29일 북한 공식 매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 소식을 보도하면서 최룡의 당 비서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보다 먼저 호명해서 그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김재일 위원장이 평양의 5월 1일 경기장에서 여자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며 그를 수행한 인사들을 소개할 때 최 비서를 가장 앞에 내세웠습니다. 재룡의 비서가 지난 5월 군 총정치국장직을 황병서에게 내준 이후 북한 공식 매체가 최 비서를 황 총정치국장에 앞서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 그 최룡에는 또 북한 노동당 상무위원 자리에도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5월 1일 경기장 보수공사 준공식 소식을 전하는 별도의 기사에서는 최 비서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소개해서 그가 정치국 상무위원임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공식 매체가 최 비서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소개한 것은 그가 총정치국장이던 올해 4월 13일 태양절 기념 육해공군 집회 소식 보도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북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최 비서를 빼면 김정은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두 명뿐인 것으로 한국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제1위원장의 발목 수술과 공식 활동 재개 그리고 재룡의 비서의 급부상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새로 건설된 군인식당 현지 지도 기사에서도 최 비서를 맨 앞에 내세운 다음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김양건 당비서 순으로 호명을 했습니다. 북한 공식 매체가 호명 순서에서 박봉주 총리보다 앞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목 수술 소식, 또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재등장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이 30일로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제2차 고위급 접촉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요?
네, 북한이 대북 전단 제한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30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황병서 일행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합의된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될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9일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전통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남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있다며 사실상 양자택일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5일 청와대에 보낸 전통문에서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다소 우회적으로 언급했던 북측이 대북 전단 살포 제안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내건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 정부의 태도 또한 단호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한국 측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기도 전에 북한의 장외 여론전에 밀려서 그들의 요구를 하나둘씩 들어주는 것은 협상 전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은 남북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면서도 대북 전단 등 자신들의 관심사를 사전에 의제화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북한이라는 체제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주체 사상을 국가의 종교적 이념으로 채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김정은의 권위가 공격받는 걸 막는 게 우선 과제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대북 전단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네. 단기간에 남북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측이 제안한 지난달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는 무산됐고 남북이 지난달 4일 합의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는 며칠 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고위급 접촉은 당분간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북측은 체제와 최고 존엄 문제를 최고 가치로 주장하고 남측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상황으로서 남북 간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남북 대화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외에도 대외관계의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필요에 따라 전격적으로 다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남북 대화에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있기는 합니다.
네, 박병용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신해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수 신해철은 지난 27일 46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요.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노래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소화기를 놓았네. 잠시 잊고 있었나 봐. 이미 그곳에 너의 몸속에 담긴 내게 듣고 싶어한 그 말을 난 알고 있었어. 말하지 못했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너에게 혼자 이게 하지는 않을 것.
Elas mostram a força de nossa democracia e o desejo da juventude de fazer o Brasil avançar. Se aproveitarmos bem o impulso dessa nova energia.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입니다. 2011년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호세프 대통령은 이로써 2015년까지 4년 더 브라질을 이끌게 됐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1947년 브라질 남동부 벨로리존테의 불가리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군사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무장 투쟁에 뛰어든 호세프 대통령은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돼 3년간 수감 생활도 했습니다. 당시 여성임에도 고문과 위협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운동권의 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출감 후 대학에 진학해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1980년에는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서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리 시정부와 리우그란데 두술 주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 등을 지낸 호세프 대통령은 2001년 노동자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적 전환점을 맞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정부 출범 뒤 연방정부 에너지부 장관에 임명됐고 룰라 대통령의 후계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한때 암으로 시달리기도 했지만 2010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연임에 도전한 올해는 더욱 어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계층 간 갈등도 심해지면서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결선 투표에서도 불과 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호세프 대통령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제 두 번째 정부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당선 확정 뒤 연설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는 더 나은 정부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는 재선에 성공한 지우파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중간선거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군요.
그렇습니다. 4일,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에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는데요.
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현재 상원 민주당 다수, 또 하원 공화당 다수 이 구도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지 이 여부가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왜 올해 선거를 중간 선거라고 부르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국은요. 2년에 한 번씩 주요 선거를 치릅니다. 하원 의원의 경우에 이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매 2년마다 이제 전체를 선출을 하고요.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2년에 한 번씩 전체의 3분의 1을 이제 새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네.
대통령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열릴 때마다 또 의회 선거도 함께 열리고 올해처럼 대통령 선거는 열리지 않는 해에 치르는 의회 선거를 이제 중간 선거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4년에 한 번씩 치르고 또 그 사이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가 그러니까 사이니까 중간 선거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는요. 이제 영어로 미드텀 일렉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권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이 오바마 정부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공화당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통적으로도 집권하지 않은 당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미국 전국에서도 이 공화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11% 가까이 앞섰는데
네.
이는 그 전주의 5%에서 선거를 앞두고 더 크게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올해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연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지 주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 의회 양원에서는 이제 상원은 이제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만약에 이제 상원마저 공화당에 넘어간다면 민주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뭐 더 큰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만큼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지겠죠.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던 지난 2008년에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의회 협조를 얻기가 쉬웠고 하지만 지난 2010년에 하원이 이제 공화당에 넘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주요 국정 운영에서 이 하원의 반대로 참 난관에 많이 부딪혔는데
네.
상원마저 넘어간다. 뭐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원 의석을 보면요. 민주당 55석, 공화당 45석입니다. 10석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네. 이번 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6석을 더 보태면 다수당이 되는 건데요.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전망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거란 예측을 이미 한 언론들이 많은데요.
네.
아직 뭐 경합주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또 막판에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더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민주당 지역인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은퇴를 하는데
네.
이 공화당 후보 당선이 지금 유력합니다. 이 밖에 이제 아칸소, 알래스카, 콜로라도주에서는 현역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후보가 접전 혹은 이제 공화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고
네.
또 루이지애나주에서도 민주당 의원과 이제 공화당 후보 사이에 아주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여러 이런 이 접전 지역에서 공화당이 선전을 한다면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화당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상원에서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될지 12월 이후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미국 주마다
네.
선거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루이지애나주가 초접전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이들 주에서는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에 다수 득표를 한 후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네.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치러서 꼭 이제 과반 득표자를 뽑게 됩니다. 가리게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이들 지역에서 워낙 말씀드린 대로 초접전이고 또 무소속 후보가 만약에 뭐 몇 퍼센트 정도라도 득표를 한다면
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은데
네.
만약에 이제 나머지 선거에서도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49석 49석으로 동률을 이루게 된다.
네.
그리고 이 두 선거에서 결판을 내야 된다. 다수당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이제 결선 투표를 치러야 되니까 뭐 길게는 내년 1월까지도
네, 선거가 계속되는 거군요.
네, 언제 누가 다수당이 될지 가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하원 선거는 어떻습니까?
하원은 현재 이제 공화당 233석, 민주당 199석으로 공화당이 다수인데요. 오히려 공화당 의석이 조금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공화당 다수당 구도의 변화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거가 치열하다 보면 결국은 선거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지출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자기 당, 자기 후보 홍보에 나서게 될 텐데
네.
이 미국에서 선거자금 지출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역대 어느 중간선거 때보다 많은 선거자금을 쓰이고 있는데
네.
3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37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선거 자금 지출은 어느 당이 많이 하고 있나요?
공화당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19억 2천만 달러, 민주당이 17억 6천만 달러로 지난주에 집계가 됐는데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은 당이 선거자금 모금에도 유리하겠죠.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낮아서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사양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뭐 과거만큼 많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공화당 후보들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낮다 보니까
네.
상대방 민주당 후보를 네.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 이제 연계시키려는 그런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오바마 정부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당연한 현상이겠죠.
네.
반대로 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같은 당이지만 오바마 대통령과의 거리를 이제 두는 데 이제 나서고
네,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는요. 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또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 부부의 인기가 더 높습니다.
네.
사실 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사실 2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네.
물론 개인적으로 대통령 출마를 확실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었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는 에볼라 사태와 또 이 ISIL의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중간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막판 선거 유세에서 그 문제를 언급하는 후보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인들이 큰 관심을 갖는 문제이긴 한데 하지만 여론 조사를 보면요. 여전히 네. 이제 경제 문제, 이 먹고 네. 사는 문제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는 4일 치러지는 미국 의회 중간 선거에 관한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주 경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내용은 바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거였죠?
네, 뭐 그렇게 관심이 높았던 건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 29일에 열렸는데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6년간 유지해온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단 초저금리 정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이 양적 완화 정책이 뭔지 어떤 것인지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실시한 정책인데요.
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미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였는데
네네.
미국 연준은 이제 돈이 돌 수 있도록 이자율을 0에 가깝게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미비하자 매달 막대한 양의 국채를 사들여서 이제 시장에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2008년에 1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매달 850억 달러의 국채 또 모기지 채권을 사들였고요. 그동안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줄이면서 최근에 3차 양적 완화에서는 매입 규모가 150억 달러까지 줄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뭐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건 미국 경제가 나아졌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아직 완전한 정상 궤도에 오른 건 아니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양적 완화 종료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실업률이 개선됐다는 점을 이제 앞서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소비, 또 기업 투자도 늘면서 미국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제 주택 경기가 여전히 어렵고 또 세계 경제의 취약성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미국 경제 성장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도 이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을 하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건데요. 이 제닛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실업률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는 건 사실이지만
네.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고 또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노동자가 많다는 점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동시에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의 비율도 높아진 것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언급을 했는데
네.
옐런 의장은 아직 이런 우려들 때문에 당분간은 초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뭐 인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이번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하면서 가장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겠죠.
네.
특히 이제 신흥국들의 경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자본을 들여오기가 어려워지고 또 기존에 있던 투자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기조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이게 네. 주목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당분간은 이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경제 지표를 봐가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년 후반기 이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옐런 의장도요. 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기존에 매입한 국채와 모기지 채권도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만약 회복이 다시 느려진다 그러면 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 가겠군요. 더 유지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거의 금리가 0에 가까운데요. 기준금리는.
네.
이 내년 중반기로 아까 뭐 전망한다는 전문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네. 중반기 이후에도 세계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 또 네. 그런 세계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미국 경제까지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영향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금리 인상 시기를 더 늦출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6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듣기 세상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군용기들이 유럽 하늘에 나타나면서 여러 나라가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28일과 29일 사이에 이제 24시간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포함해서 최소 20여 대의 러시아 군용기들이 유럽 북부와 중부, 남부에서 불과 24시간 안에 네. 유럽 국가들의 영공 주변을 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는데 물론 지금까지 러시아 군용기가 유럽 나라들의 영공 주변을 비행한 적은 뭐 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대의 군용기가 대거 나타난 건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 러시아 군용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비행한 건가요?
네.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에는 유럽 발틱해에 러시아 전투기와 전폭기, 공격기 이런 군용기 7대가 잇따라 출연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편대가 두 번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이제 나토 임무로 인근에 주둔 중이던 포르투갈과 독일 전투기까지 긴급 발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전투기가 돌아갔다고 하고요.
네.
또 29일에는 전략폭격기 4대와 공중급유기 4대가 유럽 북부 노르웨이 영공에 접근을 했습니다. 이 전략폭격기는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전투기가 발진을 했는데 그러자 8대 중에 폭격기 2대와 공중급유기 4대는 돌아갔는데 나머지 폭격기 2대는 계속 남쪽으로 비행을 해서 영국을 거쳐서 포르투갈 인근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포르투갈도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서 대응을 했고요.
네.
또 같은 날 흑해 주변에 에서는 러시아 폭격기 2대 또 전투기 2대가 나타나서 터키 전투기가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런 대응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군용기들이 유럽 나라들의 영공을 침범한 거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영공 근접 지형을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나토와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요. 뭐 다른 나라들도 설사 영공에 침범하지는 않더라도 영공에서 이제 주변에 특정한 거리까지 접근을 하면 특히 이제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비행기가 나타나면
네.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라토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 관계자들은요. 지난 10년간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벌인 가장 심각한 영공 도발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번 사태 말고도요. 나토가 러시아 군용기에 대응해서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는 횟수가 올해 들어서 벌써 100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서 3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또 익명을 요구한 미군 관계자들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긴장 완화와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요. 러시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지난주 러시아 군용기들이 유럽 하늘에 나타나면서 여러 나라가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혹독한 한파가 증가한 것이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어요.
네.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온라인판에 실린 내용인데요.
네.
여러 언론 매체들, 특히 이제 아시아와 이제 유럽의 매체들이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일본 도쿄대 또 국립극지연구소가 함께 진행했다고 하는데
네.
북극에서 얼음이 녹는 양을 실측을 하고요.
네.
또 지금까지 실시된 것 중에 가장 정교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기상 데이터와 비교를 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네.
이 혹독한 한파가 증가한 것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다. 특히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서요.
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지구 온난화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표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이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겨울에 는 따뜻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한파에 시달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 논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북극의 얼음이 더 많이 녹으면서 이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 제트 기류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빠르고 직선에 가깝던 기류가 느리고 구불구불해지는데 이 구불구불해지고 느려진 틈으로 이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더 많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한파가 찾아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네, 그래서요.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한파가 찾아올 확률이 두 배 가까이 높았었고
네.
또 이런 현상이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거는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추운 겨울을 계속 맞이하게 되는 건가요?
뭐 한파가 계속 느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요.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이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네.
한파를 남쪽으로 몰고 오는 바람에도 이 큰 변화가 생겨서 한파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대에는요. 현재 이제 북극해에 있는 얼음은 이제 여름에는 좀 녹아서 양이 줄었다가
네.
겨울에는 얼어서 늘었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데 2030년대에는 이제 아예 여름에는 북극해 얼음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해안가 저지대가 물에 잠겨서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을 잃고 또 각종 지상재해도 더욱 증가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도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점을 이제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더 자주 한파가 몰아친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근성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